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21일 오후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1일 오후 4시 59분께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며 최고 고도 560여 킬로미터, 비행거리는 약 500km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행한 거리로 미뤄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발사된 미사일이 지난 2월 발사에 성공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신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다며 지난 3차례 발사된 미사일보다 이번 미사일의 사거리가 짧았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아랍과 무슬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테러라이즘과의 싸움에 단합해줄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취임 뒤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와의 싸움이 선과 악 사이의 전투라며 미국이 극단주의를 몰아낼 나라들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이 미리 공개한 연설 요약문은 이 싸움이 다른 종교나 부족 그리고 다른 문명 사이의 전투가 아니라 인명을 해치는 야만적인 범죄자들과 인명을 보호하려는 종교를 가진 선한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설문은 급진 이슬람 테러리즘이라는 문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슬람 극단주의와 이것이 부추기는 이슬람 테러 집단에 솔직하게 맞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장 괴한들이 20일 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외국인 숙소를 공격해 독일인 구호 요원과 현지 경호원을 살해했습니다. 무장 괴한들은 핀란드 여성 한 명도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이 공격에 책임이 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공격을 받은 곳이 스웨덴 자선단체인 오퍼레이션 머시 소속 요원들이 머무는 장소로 카불 다루라마 거리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공격과는 별도로 탈레반 반군들이 아프간 남부 자불주에서 경광 20명을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곳 주지사는 VOA에 반군들이 20일 밤 기지 두 곳을 공격해 사상자가 나왔고 반군 측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일 베네수엘라 곳곳에서 수만 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시위로 베네수엘라에서는 50일 연속 반정부 거리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시위 과정에서 약 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날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시위대가 독재 중단 같은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걸고 시청까지 행진했습니다. 카라카스는 먹을거리와 약이 크게 부족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마두로 좌파 정권의 경제 정책으로 물건값이 치솟고 생필품이 부족해졌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를 다시 치르고 구금된 시위대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마두로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없앤 뒤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위대 가운데 2,0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활동가들은 체포된 사람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가량이 교도소에 여전히 갇혀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 추문으로 탄핵 위기에 놓인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최근 브라질의 우글레브 신문은 테메르 대통령과 사업가인 조에질레이 바치스타 씨와의 대화 녹음을 근거로 테메르 대통령이 전 하원의장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 하원의장은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해 테메르 대통령이 집권할 수 있게 한 사람입니다. 테메르 대통령은 20일 연설에서 브라질이 부패 추문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을 겨냥한 녹음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수사를 연기해달라고 고등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브라질 검찰 측은 대법원이 공개한 기소장에서 테메르 대통령이 부패했고 사법 정의를 파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북부지방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도에서 15도,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파고는 동해 북부 앞바다에 0.5에서 1.5m, 서해 북부 앞바다에 0.5m를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이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되면 대북 관여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14일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도 두 기자와 함께 한반도 뉴스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국한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워싱턴에서 뭐 북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까지 더해지면서 더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한 정상회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이 되겠죠. 대충 일정이 잡혔는데요. 6월 말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잠시 좀 녹취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6월 말 워싱턴에서 조기에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예. 자, 6월 말에 워싱턴에서 조기에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북한 핵 문제 주요 이슈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미 간에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서 새로 집권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정권이 출범한지. 그래서 이제 두 정상이 6월 말에 만나게 되면 처음 대화를 하는 것인데 두 나라 모두 최대 현안이 지금 북한 핵 문제 이것을 어떻게 다뤄나가는가 이것이 돼 있고요. 예.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집권 초반부터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문제를 새로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조율해 나가면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사실 네. 이례적으로 출범한 이후에 가장 빠른 시간에 지금 한 달여 만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겁니다. 예. 일각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더 많은 준비를 갖추고 정상회담에 나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 일단 북핵 문제 관련해서 조기에 정상회담을 갖고 이 공조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두 정상 간의 전화통화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백악관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죠. 맷 포틴저 보좌관이 서울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잠시 면담을 했고요. 네. 정의용 전 대사 만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외교안보 참모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나서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 핵 문제는 최우선 과제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다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도 출범 초부터 계속 언급을 했지만 미국과 한국 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핵 말고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드 문제도 사실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도 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핵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와 관련해서 한국 측의 그 부담을 더 많이 늘리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국으로서는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한국 정부 내에서는 정상회담 준비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 일본이라든가 중국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정상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에 특히 더 이제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홍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 그 외신 보도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선호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외신에서. 자, 트럼프 행정부와 또 문재인 정부 이 대북 문제를 놓고 어떤 시각차가 있습니까?
네,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신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물질 둘러싸고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큰 틀 또 목표 이런 것은 한마디로 북한의 그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를 그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자 이런 목표에는 양국 정부 또 대통령이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를 해결하는 수단 그러니까 어떻게 비핵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그 방법론을 둘러싸고는 다소의 그 시각차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외신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한 얘기 같은데요.
예.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최대 압박과 개입입니다. 따라서 압박. 제재 쪽에 좀 간격점을 두고 있고요.
네.
또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제한 그리고 바라진 않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적 압박도 쓸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반면 한국 문재인 정부는 대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간격점이 대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하는 건 좋지만 압박의 강도가 너무 지나쳐서 이것이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또 다른 것은 그 한국 문재인 신임 출범한 정부는 남북대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그 한국의 보수파에 속하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중단, 폐쇄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그 유세 시절 공약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아직 뭐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은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그 흐름을 보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 대해서 경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아직 문재인 정부는 외무장관 또 통일장관을 아직 임명도 못한 그야말로 정권이 지금 막 출범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같은 한국과 미국의 어떤 입장 정책을 하나의 어떤 통합된 시나리오로 통합을 하느냐 또 양국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을 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정상회담 또는 그 양국 두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 이건 한국 대선 때도 상당히 이제 쟁점이 됐었고요. 얼마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드 비용 문제를 또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과연 두 정상 간에 이런 얘기도 나올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드 문제가 한미 간에 굉장히 첨예한 쟁점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정상들 간의 이 문제를 회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 이미 사실상 실전 배치된 상태 아닙니까?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첨예하게 양쪽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이 사실 미묘하게 좀 변화해 온 게 사실입니다.
예.
초기에는 사드 배치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이 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톤을 낮추는 그런 태도가 역력했고요.
예.
현재로서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뚜렷하게 입장을 정립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최근에 특사단이 워싱턴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워싱턴을 방문한 특사단은 미국의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회에서 비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다라는 점을 내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한국 정부는 사드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부분을 사실 동맹관계를 크게 흔들지도 않으면서 또 중국의 경제보호국을 최소화하면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예.
바로 이 때문에 사드 관련해서 크게 의견 대립을 빚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분명히 거론하고는 넘어갈 것이다.
아,
이것이 전문가들의 네. 분석입니다.
특히 뭐 미한 정상회담에서 언론도 그렇고 특히 한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가장 경계하는 게 양국 정상 간의 어떤 이견이나 차이점이 노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말 좀 피하고 싶을 텐데요. 특히 이제 첫 정상회담이니만큼.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최원기 기자가 지적해 주셨듯이 아직 문재인 정부는 외교 안보 라인이 아직 안 갖춰진 상황이거든요. 정상회담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양측 간의 사전 조율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백악관의 한반도 담당 최고 실무자죠. 그 매튜 포텐저 선임 보좌관이 서울을 방문해서 그 6월 말에 미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갖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발표가 나고 나서 짐작컨대 양국 그 외교 실무자 간은 이미 아마 연락 또 준비 작업이 시작이 됐을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뭐 잠시 뒤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또 홍석현 그 대미 특사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미국에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또 틸러슨 국무장관도 만나고 그랬는데요. 아마 이런 계기를 통해서도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가 시작이 됐고 이미 아마 그 상대방의 입장 그 이곳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런 것은 이미 시작이 됐을 겁니다.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한국의 그 실무진들이 아직 좀 진영이 안 갖춰준 상태입니다.
예.
미국의 같은 경우는 국무부에 아직 동아태 차관보가 아직 지금 공석이다 이런 상황이고요. 한국도 지금 아직 그 외무장관 또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아직 안 갖춰진 상태인데요.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에서 아마 이런 같은 인선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그 사전 조율, 사전 협의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미국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만났는데요. 특사 단장은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이 맡았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주미대사도 잠깐 지낸 그 이력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는 대로 앞서서 두 번에 걸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평화라는 한반도 평화라는 말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홍 특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지만 어떤 조건이 된다면 관여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갈 의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그 주목되는 발언이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언급도 했었지만 미국 내에서는 상당 부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처음 맞는 한국 정부의 말하자면 고위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조건이 된다면 이렇게 전제 조건은 달았지만 개입을 통해서 대화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갈 의향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이 많은 관심을 끌었고요.
예.
물론 북한하고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전제를 달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서울에서 대북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예.
트럼프 행정부도 방향이 최대 압박과 개입이긴 하지만
예.
압박도 물론 여전히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개입의 중요성 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대화 관여 가운데 이제 대화 부분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하지만 역시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조건이 되면 이 부분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조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뭐 가장 큰 것이 역시 비핵화입니다.
예.
지금 한반도의 그 위기 상황 아니면 준위기 상황 이렇게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요. 이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은 역시 북한이 지난 5년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의 그 핵 개발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북한의 그 실질적인 핵 개발이 거의 뭐 지금 90% 이상 됐다 이렇게 해도 좋을 정도로 그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문제 이 같은 위기를 푸는 것은 역시 그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과거처럼 무슨 대화를 위한 대화, 회담을 위한 회담, 관계 개선 이런 걸 갖고는 그 안 되는 것이고
예.
역시 비핵화가 전제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최근에 밝힌 걸 따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개입 조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한 번에 북한 보고 비핵화를 다 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첫째로는 북한을 보고서는 1차적 조건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핵무기, 핵물질 이런 것을 없애라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동결 또는 중단을 하면 이것이 대화를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되겠다 이런 거고요.
예.
또 미국도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많이 이런 조치를 하면은 미국도 이런 걸 하겠다 그런 얘기를 거듭해서 지금 대통령 국무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북한이 그 비핵화에 나설 경우 미국은 그동안 그 언론에서 보도됐던 무슨 정권 교체 이런 거 추진 안 하겠다.
예.
또 정권 붕괴 이런 거 추진 안 하고 또 한반도 통일을 어떤 목적으로 삼거나 또는 무슨 비상사태가 생겼을지라도 미군이 38선 이북으로 무슨 진격한다든가 북한이 이렇게 우려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미국도 안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잠시 홍석현 특사의 이야기를 좀 듣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함께 북핵 문제를 푸는데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예, 홍석현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를 이제 간략히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렉스 틸러슨 장관과도 역시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로 유도할 것인지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해서 어떻게 하면은 북한이 그 셈법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이 홍석현 특사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도 물론 틸러슨 장관이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고 또 정권 붕괴를 바라지도 않고
예.
또 아울러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틸러슨 장관은 앞서서 국무부 직원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밝힌 바 있는데요.
예.
이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그리고 압살 정책 때문에 핵무기 개발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핵무기는 체제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자 미국은 북한을 그렇게 압살하고 또 정권 교체를 하고 또 한반도의 통일을 촉진하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 틸러슨 장관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북한이 좀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미국의 진위를 좀 믿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잇따른 틸러스 장관의 발언과 더불어서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그것으로서 체제를 보전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말하자면 관계 개선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핵무기를 폐기하고 또 이를 통해서 미국의 말하자면 관계 정상화 이런 것이 바로 체제를 보장하는 길이니까 계산 방식을 좀 바꿔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예.
틸러슨 장관은 홍 특사에게도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틸러스 장관은 이 홍 특사가 전한 바에 따르면은 자기 주변에 북한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예.
그리고 또 북한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하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북한이 말하자면 그 입장만 바꾸고 비핵화라고 하는 결심을 밝힌다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체제를 위해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최용기 기자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이야기해 주실 때 최대 압박과 관여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조율 단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홍 특사도 사실 이번에 미국 방문을 사실상 마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어느 특정 인물의 발언들을 바로 그것이 확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입장 내지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지금 미국 정부는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 그리고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들 외에는 부장관부터 사실 차관 그리고 동아태 담당 차관보죠.
예.
이런 핵심적인 요직들이 북한 문제를 다룰 아직 내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북 기조라든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더 많은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매일 껌껌이 나오고 있는 고위 당국자들의 북한 발언이 곧바로 이것이 바로 확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다.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최근 저희가 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홍석현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 틸러슨 국무장관을 만나서 한미 간의 북한 문제를 놓고 이제 긴밀히 협의한 이런 상황인데요.
예.
북한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그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홍석현 그 특사에 대한 겁니다. 홍석현 특사는 원래 서울에서 그 중앙일보 사장 회장을 오래 한 언론인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동안 그 중앙일보에 있으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특히 그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그 인사들하고도 접촉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1998년 8월인데요. 당시에 홍석현 그 사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그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을 만났고요. 또 노동신문사 간부들과도 만나서 북한에는 구면인 남다른 그 인연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중국 특사단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특사단장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도 만났고요. 여기서 만난 이야기들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는 최근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한국 내에 배치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당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첫 번째 과제로 이 사드와 관련한 긴장 관계 그리고 경제 보복을 완화시키거나 푼다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이해찬 이번에 특사는 사실 전직 국무총리고요.
예.
또 노무현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에도 중국의 특사로 당시에 그 당선인 신분이었던 노무현 당선인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한국에서는 중국통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거물급 정치인이라는 점 때문에 중국에서는 상당히 특사 임명 자체를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였고요.
예.
실제로 예우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찬 특사가 베이징 서도공항에 도착할 때는 주한 중국 대사가 미리 가서 영접을 했고요.
예.
또 시진핑 국가주석뿐만 아니라 양제츠 국무위원이죠. 외교담당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 등 해서 중국 정부에 말하자면 핵심 고위 당국자들을 두루 만나게 됩니다.
예.
이 부분에서 원칙적으로는 사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그 일탈했던 두 나라 관계를 정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돌려야 되겠다라는 데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고요.
예.
특히 양제츠 국무위원으로부터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얻어냈습니다.
예.
실제로 일부 한국 언론들 사이에서는 좀 성급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복을 좀 늦추고 있는 그런 기류가 보인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한국 내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중국은 그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즉 사드 배치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한국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을 하자 상당히 그 불만을 표시하면서 일종의 그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을 찾는 그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좀 금지하는 이런 조치도 했고요.
예.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기업이죠. 롯데 영업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하거나 좀 못하게 하는 이런 조치도 취했고요. 또 전세기 취향, 또 청소년 교류 중단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아, 이번에 한국 특사를 만난 중국 측에서 한국 특사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성의 있는 어떤 그 대답을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 관광객 방한 중지 조치가 좀 풀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사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 서두르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고리로 해서 양국 관계를 좀 풀어보려는 그런 의지가 양쪽에서 좀 나오긴 한 상황인데
예.
다만 이것이 진짜로 어떤 조치로 갈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특사를 보낸 나라들이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 그러니까 한국 주변의 4강에는 모두 핵심 중량급 정치인들을 특사로 보냈고요. 또 유럽연합에도 특사를 보냈는데요. 일본에 보낸 특사는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하고의 그 정상 전화통화에서도 위안부 합의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정부에서 이뤄졌던 일본과 그 한국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한국 내 대다수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본을 방문한 특사도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강력한 공조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견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본과 한국 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년 단위로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말하자면 만료 때까지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말씀드린 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주요국에 특사도 보내고 또 이제 북한 정책과 관련돼서 관계자들을 통해서 여러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잠시 좀 짚어보죠.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관련돼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그 관영 언론 매체 또 노동당 선전선동 통일전선부 외곽기구적 아태라고 부르는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아태평화위원회가 대변인 담화를 18일 날 냈는데요. 여기서는 남조선에서 그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북한의 자위력 그러니까 핵이나 미사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중단되거나 속도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앞서 관영 매체를 통해서도 남북관계에서 대화와 대결은 양립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이 표명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지난 14일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먼저 북한 매체의 발표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발사된 로켓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최대 정점 고도 2111.5km까지 상승 비행하여 거리 787km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예. 자, 북한 조선중앙TV의 발표 내용이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이번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냐 ICBM이냐 어떻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 개발하자면 그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행정부 임기 5년 이내에 북한이 미국 본토에 ICBM 개발에 성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해왔는데요.
예.
사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북한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북한 발표에 따라서 이 고각 발사를 한 것이죠. 2111.5km까지 올라간 것이고 그다음에 사거리가 787km. 에 달했는데요. 이 고각 발사를 사실 정상 발사로 한다면은
예.
4,000km 정도의 사거리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통상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경우에 그 사거리를 5,000km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 걸 보면
예.
아직 ICBM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렇지만 ICBM에 상당히 근접한 그런 탄도미사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예. 바로 이 때문에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ICBM 개발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이 일치해서 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발사한 시점을 보면요. 14일 오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 만에 저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네, 한국에서는 이번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시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나 미국, 중국 이런 그 주변국에 대한 어떤 요인보다는 북한은 지금 핵실험은 벌써 여러 번 했고요. 또 미사일 개발을 지금 거의 90% 이상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몇 번만 더 하면 북한이 그동안 쭉 추진해오던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다른 그런 주변국 요인보다는 자체적인 핵개발 완성을 위해서 이것을 발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 앞서 이제 북한 매체도 사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윤국헌 기자께서 분석해 주기를 이게 정상 고도로 발사를 한다면 4천 정도 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북한에서 3,500 이 정도의 거리에 있는 미국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령 괌이
그렇습니다.
그 사정거리에 이제 들어온다라는 그런 계산도 가능할 텐데요. 미국 정부의 반응도 궁금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상당히 우선순위를 높이고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뤄나갔던 것은 바로 이 ICBM 때문이었습니다.
예.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해서 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멀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로 이 때문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현 상태에서도 괌 정도는 미국령 괌 정도는 이번에 시험 발사로 밀어볼 때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 개발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 긴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정부는 아시는 대로 한편으로는 대화의 얘기도 하고 있지만 북한의 말하자면 이런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압박 그리고 제재로 대응한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누누이 밝히고 있고요.
예.
이에 따라서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주재했고요. 여기서 이례적으로 기존의 그 언론 성명만을 발표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추가적인 제재를 논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보면 안보리에서의 제재 논의는 북한이 핵실험을 발사했을
그렇죠.
때 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였거든요. 이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게 장거리 미사일도 아니고 핵실험도 아니지만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예.
물론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반응도 더 중요하긴 하지만
예.
미국은 대화를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제재 압박을 분명히 가하겠다. 특히 이런 도발적 행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고요.
예.
문재인 한국 정부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역시 병행을 해야 되겠다. 제재와 압박을
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또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나라는 북한을 선택할지 우리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어떤 제재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그런 듯한 발언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유엔 안보리에서 이 탄도미사일 이번 발사와 관련돼서 논의될 추가 제재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그 핵실험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성명을 그 여러 차례 채택을 했습니다. 2006년 그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 또 2013년 2016년 이렇게 여러 차례 했는데요. 북한이 뭐 계속해서 이 같은 것을 어기고 핵실험 또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유엔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을 해왔는데
예.
과거 뭐 큰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례를 보면은 이 같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러시아나 중국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이것을 좀 지연을 시키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러시아, 중국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북한이 이런 것을 규탄하는 그런 성명을 즉각 채택을 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원래는 뭐가 발생을 한 다음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안보리가 모여서 대북 제재 결의를 논의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어떤 하나의 절차였는데
예.
이번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안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국, 중국 등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새로운 거고요. 역시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들이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사후에 대비하지 말고 미리미리 이것을 하자 이런 게 있고요. 다만 어떤 제재가 채택될지는 아직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
다만 그 니키 헤일리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최근에 그 미국의 ABC 방송에 나와서 원유든 에너지든 선박이든 수출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북 제재 많이 남아 있다. 또 우리의 옵션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동안은 북한의 기름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항공유만 제재한 것이 유리했는데 만일 북한이 또다시 중대 도발 즉 새로운 그 핵실험을 할 경우에 중국을 압박을 해서 석유를 끊을 수도 있다. 이 점을 상당히 분명히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예. 자, 미국 정부의 반응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전문가들의 의견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한 걸음 훌쩍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고요. 그러나 북한이 그럼 ICBM을 개발하는데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일이 더 필요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린 의견들이 없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앞으로 임기가 끝나는 그 5년 안에 개발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이 지배적이고요.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것보다는 더 걸릴 수 있다. 아직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도 한 번도 시험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고
예.
하기 때문에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국과 한국이 6월 말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한 조건이 되면 대북 관여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 살펴봤고요.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어느 날 아침, 늘 침착한 탈북자 김영수 씨가 오늘 아침엔 웬일인지 몹시 바쁜 듯 허둥대는 모습입니다.
여보, 아침밥이 거의 다 됐으니 좀 기다려서 한 숟가락이라도 좀 들고 직장 나가요.
아니, 오늘은 그 좀 늦은 것 같아. 아무래도 출근길에 그 김밥이라도 사 먹어봐야 되겠어.
무슨 돈을 팔면서 사 먹어요. 잠깐이면 될 텐데.
아직은 한 번도 그 거리에서 출근길에 그 간이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바빠서 사 먹고 가지 뭐. 값도 얼마 비싼 것 같지는 않던데.
그럼 빨리 가요. 자, 저한테 잔돈 있으니 가지고 가요.
알았어.
서둘러 집을 나온 탈북자 김영수 씨. 그렇다고 아침을 굶을 수는 없겠죠?
예, 거리라든가 호수 정류장이라든가 전철 옆에는 항상 이렇게 예, 아침 시간이나 예, 바쁜 아침 시간에 밥을 집에서 먹지 못하고 예, 나오면서 예, 먹을 수 있게끔 각종 여러 가지 식당들이 많습니다. 예, 북한 말로는 그 간이 식당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죠. 예, 떡을 전문으로 파는 집, 김밥을 전문으로 파는 집도 있고요.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예, 많은 사람을 끌기도 합니다. 예, 식당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예, 일단 보기만 해도 예, 먹음직한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사람의 눈을 이끕니다. 예, 아침 출근하면서 간편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이렇게 많은 음식점들이 있는데 예, 지나가면서 한번 좀 제가 먹을 수 있는 예, 그런 간이 음식점에서 제가 아침을 대충 예, 떼가지고 예, 출근하려고 합니다.
큰 길에 나오니 종류별로 간이 음식점도 많고 그런 간이 음식점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종류의 간이 음식점 중에 탈북자 김영수 씨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여기 빵집에는 갖가지 샐러드가 있습니다. 게살 맛 샐러드, 게살을 넣은 거 있고 또 여기는 치킨, 그러니까 닭고기를 넣은 네, 샌드위치 그런 것도 있고요. 가격 자체는 3,000원부터 네, 5,000원까지가 되고요. 네, 빵 하나 가격이 가장 낮은 게 700원짜리가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리고 예, 단팥빵이 이제 북한에도 좀 있던 빵들이죠. 예, 네, 정말 어른 손바닥, 큰 손바닥, 예, 보다 좀 약간 더 큰 건데, 한 개당 한 1,000원 정도씩 하고요. 예, 빵 종이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예, 빵은 또 아침에 빌러 또 당기진 않네요. 일단 저 김밥집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탈북자 김형수 씨 입맛에 빵은 별로인가 봅니다. 옆에 있는 김밥집으로 향하는데요.
여기는 아침 몇 시부터 시작해요?
아침 6시요.
아침 6시요? 네. 그 저녁이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9시까지.
아침 6시도 9시까지 계속 하네요. 김밥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게. 아, 이 건조김밥 1,500원. 야채김밥.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기본 빨리 되는 건 뭐 빨리 되나요? 원조김밥 제일 빨리 되나요? 그러니까 원조김밥이 1,500원짜리네 이거는. 일단 그걸 좀 하나 좀 주시죠.
예, 여기 있어요.
아, 해놓은 거 다 있나요?
1,500원.
예, 1,500원이요.
간단하지만 든든하게 김밥을 먹고 나온 탈북자 김영수 씨.
예, 김밥을 금방 사서 먹어봤는데요. 우선 김밥을 팔 때는 김밥과 함께 예, 뜨거운 예, 육수물, 예, 육수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국물 같은 것도 이제 함께 주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염장무라고 하죠. 무를 잘 예, 가공해가지고 약간 염해서 그걸 잘 썰어놓은 것들, 이런 것들 같이 챙겨서 팔고 있었습니다. 예, 한 줄에 예, 1,500원짜리인 원조김밥은 예, 그 안에 우선 새우, 살을 넣고 계란을 또 삶아서 또 길게 지단을 만들어가지고 쪼개서 넣고요. 네, 그리고 우엉을 또 이제 가공해가지고 네, 넣고 예, 그 위에도 야채들도 좀 들어가 있고 아 그리고 우선 예, 큼직하고 한 줄을 먹었는데 배가 든든합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예, 출근하면서 이것저것 먹어도 한 끼 제 생각에는 한 1,500원 정도면 예, 저희 상태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돈이 많은 사람은 또 더 좋은 것들을 비싸게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1,500원인데도 북한에 있을 때 비해봤을 때는 뭐 고위 간부들 부럽지 않게 음식 자체가 질도 좋고 배도 부르고 한 달 동안 출근하면서 아침마다 먹는 게 다 극상해서 22일 동안 출근하면 3,000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 돈이면 참 부담이 되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왜냐면 제가 회사에 나와서 일할 때 하루에 나와서도 오전에 그저 한 3시간이나 4시간만 일해도 한 달 동안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예, 그런 돈들을 받을 수 있죠. 하루 아침 한나절만 일해도 한 달 동안에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된다 보니까 뭐 그렇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오늘 처음으로 아침밥을 사서 먹으면서 느낀 점이 있다고 하네요.
드디어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침마다 출근할 때는 이렇게 간이 음식점에서 김밥이며 빵이며 여러 가지로 예, 간단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출근하냐 생각해 봤어요. 어쨌든 이런 음식들은 가격도 많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집에서 밥을 먹으려면 챙기고 먹고 거두고 모든 이런 시간 공정보다도 간단하게 나와서 돈만 주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근데 김밥 같은 것도 오늘 제가 먹어보니까 참 북한 있을 때 등산 원족이라고 했었죠. 원족 갈 때 정말 그럴 때는 어찌다가 먹던 그런 김밥에 비해 볼 때는 정말 맛도 너무 좋았었고요. 또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시간적으로도 또 빨리 아침 출근도 하면서도 한 끼를 든든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4년 5월 21일 오늘 국제축구연맹인 FIFA가 창립됐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에스파냐의 7개국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국제축구조직을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과거 국가별로 축구협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가 국제적으로 확대되자 이를 관리하고 이끌어나갈 조직이 필요해졌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의 주도로 국제축구연맹이 결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FIFA는 1930년 7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제1회 월드컵 대회를 시작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월드컵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드컵 대회는 10억 이상의 인구가 즐기는 세계적인 축구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파의 본부는 스위스 쥐리에 있으며 전 세계 204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47년에, 북한은 이로부터 11년 후인 1958년에 각각 FIFA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2002년 한국은 일본과 공동으로 월드컵 대회를 개최, 4위를 차지했습니다. 1991년 5월 21일 오늘 인도의 전 수상이었던 라지브 간디가 암살됩니다.
She detonates the bomb. She explodes. And so does he.
간디는 이날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국민의회당 선거 유세 도중 꽃다발 속에 숨겨진 폭탄이 터져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라지브 간디의 어머니인 인디라 간디 전 수상이 1984년 그녀의 경호원이었던 시크 교도에게 암살당한 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라지브 간디의 암살범으로는 타밀의 분리 독립을 주장해오던 무장단체인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가 지목됐습니다. 라지브 간디가 목숨을 잃자 인도는 정치적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라지브 간디의 아내인 소니아 간디가 국민의회당의 총재를 맡아 전국 수습에 나서게 됩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21일 오후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1일 오후 4시 59분께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며 최고 고도 560km, 비행거리는 약 500km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P통신은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다며 지난 세 차례 발사된 미사일보다 이번 미사일의 사거리가 짧았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진행 중인 시험이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라며 북한에 대한 경제 외교적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일 베네수엘라 곳곳에서 수만 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시위로 베네수엘라에서는 50일 연속 반정부 거리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시위 과정에서 약 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날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시위대가 독재 중단 같은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펴고 시청까지 행진했습니다. 카라카스는 먹을거리와 약이 크게 부족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마두로 좌파 정권의 경제 정책으로 물건값이 치솟고 생필품이 부족해졌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를 다시 치르고 구금된 시위대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마두로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없앤 뒤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위대 가운데 약 2천 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현지 활동가들은 체포된 사람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가량이 여전히 교도소에 갇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장 괴한들이 20일 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외국인 숙소를 공격해 독일인 구호 요원과 현지 경호원을 살해했습니다. 무장 괴한들은 핀란드 여성 한 명도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이 공격에 책임이 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공격을 받은 곳이 스웨덴 자선단체인 오퍼레이션 머시 소속 요원들이 머무는 장소로 카불 다루라마 거리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공격과는 별도로 탈레반 반군들이 아프간 남부 자불주에서 경관 20여 명을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현지 주지사는 BOA에 반군들이 20일 밤 기지 두 곳을 공격해 사상자가 나왔고 반군 측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또 이 지역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패 추문으로 탄핵 위기에 놓인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최근 브라질의 우글로브 신문은 테메르 대통령과 사업가인 조에즐레이 바치스타 씨와의 대화 녹음을 근거로 테메르 대통령이 에드아르드 쿠냐 전 하원의장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쿠냐 전 의장은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대해 현 테메르 대통령이 집권할 수 있게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후 국영기업인 페트로브라스사와 관련된 부패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테메르 대통령은 20일 연설에서 브라질이 부패 추문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을 겨냥한 녹음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수사를 연기해달라고 고등법원 측에 요청했습니다. 또 녹음이 조작됐다며 브라질 경제를 개혁하기 위해 자신이 대통령직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브라질 검찰 측은 대법원이 공개한 기소장에서 테메르 대통령이 부패했고 사법정의를 파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아랍과 무슬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테러리즘과의 싸움에 단합해달라고 촉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취임 뒤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와의 싸움이 선과 악 사이의 전투라며 미국이 극단주의를 몰아낼 나라들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 싸움이 다른 종교나 부족 그리고 다른 문명 사이의 전투가 아니라 인명을 해치는 야만적인 범죄자들과 인명을 지키려는 종교를 가진 선한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급진 이슬람 테러리즘이라는 문구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슬람 극단주의와 이것이 부추기는 이슬람 테러 집단에 솔직하게 맞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우디 방문 이틀째인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바레인과 카타르, 이집트 그리고 쿠웨이트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북부지방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5도,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파고는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